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늘 백악관에서 캐나다 쥐스탱 트리도 총리와 멕시코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총리와 대통령과 5년 만에 처음으로 3국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크리스 미거 백악관 부대변인은 이번 회담에 대해 경제적 성공은 물론 역내와 세계적인 도전 해결의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는 북미 대화 발판을 재활성하기 위한 10개월에 걸친 노력의 정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세 정상은 회담에서 기후변화, 이민, 경제적 경쟁력,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특히 멕시코와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급증하고 있는 멕시코 국경지대 난민 문제가 집중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멕시코 불법 이민자 단속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멕시코 잔류정책을 중지시켰지만 텍사스와 미주리주는 이에 맞서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유엔 아프간 특사가 최근 아프간에서 극단주의 테러 조직 IS 호라산의 활동이 급증하고 있는 데 대해 국제사회의 경각심을 촉구했습니다. 데보라 라이온스 특사는 어제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IS 호라산의 최근 테러 빈도를 언급하며 한때는 일부 지역에 활동이 국한됐지만 이제는 아프간 대부분 지역에 존재하고 활동을 급격하게 늘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라이온스 특사는 IS 호라산이 관여하거나 주도한 테러가 지난해 60건을 기록했던 것에 비해 올해 들어는 334건으로 치솟았다며 대부분 이슬람 시아파를 겨냥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탈레반 과두정부는 IS 호라산 퇴치를 위한 합동작전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작전 자체가 가담이 의심되는 사람들을 겨냥한 사례나 불법 감금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점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미국의 고위 국방관리들도 또 다른 테러 조직인 알카에다와 더불어 최근 IS 호라산이 빠르게 재활성하고 있는 점에 우려하며 수개월 내에 서구사회나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지난 여름 중국이 진행한 극초음속 미사일 실험은 역량 확대라는 관점에서 우려를 야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중국을 추격하는 도전으로 규정하면서 미 국방부는 중국의 특정 무기체계가 아닌 전반적인 역량 확대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존 하이튼 합참차장은 중국의 극초음속 미사일 실험이 냉전 시절 소련이 인류 최초로 쏘아올려 우주 경쟁을 촉발시킨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순간과 유사하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오스틴 장관은 하이튼 차장이 스푸트니크 순간과 유사하다고 묘사한 것과 관련해서는 자신은 개인적으로 그런 표현을 쓰지 않고 있다며 동일선상에서 바라보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극초음속 무기는 음속의 5배 이상 속도를 낼 수 있는 무기체계를 말하며 활공체와 순항미사일 계열로 나뉩니다. 중국은 지난 7월 말 비밀리에 핵 탑재가 가능한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중국 외교부는 관련 실험이 정기적인 우주선 실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오늘 중국 해안경비대가 최근 남중국해에서 자국 민간 선박을 겨냥해 물대포를 쐈다며 엄중하게 항의했습니다. 테오도르 록신 필리핀 외교장관은 중국의 이 같은 행동은 국제법상 불법 행위라며 우리의 분노를 담아 중국에 강력히 항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록신 장관은 중국 해안경비대가 지난 16일 남중국해 스프레틀리 제도에 의해 세컨드 토머스 숄에서 보급물자를 실은 민간 선박 두 척에 물대포를 쐈다고 밝혔습니다. 록신 장관은 다행히 아무도 다치지 않았지만 물자 보급을 중단해야 했다면서 이런 무책임한 행위는 양국 관계를 위협할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록신 장관은 특히 필리핀 선박은 미국과 맺은 상호 방위 조약에 따라 보호 대상이라면서 중국은 이 지역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캐나다 서부 브리티시 컬럼비아주가 폭우로 인한 대규모 홍수와 산사태가 발생하자 어제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를 포함한 북태평양 연안 일대에는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평균 300mm의 비가 내렸습니다. 이번 폭우는 24시간 사이 한 달 평균 강수량이 쏟아진 것으로 현지 관리들은 기후변화의 영향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세계뉴스 김동현입니다.
비오에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1월 18일 목요일 비오에 뉴스 투데이 일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유엔 총회 제3위원회가 북한 내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추궁 등을 강조한 북한 인권 결의안을 표결 없이 채택했습니다. 유엔 총회가 통과시킨 북한 인권 결의안은 과거와는 달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공급을 위한 북한 당국의 협력을 촉구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미 국무부가 2001년 이후 21년 연속 북한을 종교자유특별우려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흐리다 오전에 맑아지겠습니다. 평안북도 북부와 함경북도 북부 새벽부터 아침 사이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8도에서 11도, 낮 최고 영하 2도에서 18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2m, 서해 앞바다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유엔 총회 제3위원회가 북한 내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추궁 등을 강조한 북한 인권 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 채택했습니다. 미국은 북한 당국의 국경 봉쇄 등 코로나 조치가 인권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고 북한은 자국의 인권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내 인권침해 가해자들에 대한 책임 추궁과 코로나 등 인도적 위기 대응 등을 강조한 북한 인권결의안이 17일 제76차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채택됐습니다.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유럽연합 EU 회원국들이 초안을 작성한 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 방식으로 통과시켰습니다.
I hear no objection. It is so decided.
북한 인권 결의안이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서 채택된 것은 이번이 17번째입니다. 올해 결의안에는 미국과 영국, 일본을 비롯해 제3위원회 채택 직전 이름을 올린 몰디브와 투발루를 포함해 모두 60개 나라가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습니다. 지난해보다 2개국이 늘었습니다. 한국은 3년 연속 공동 제안국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고 합의에만 동참했습니다. 이날 유럽연합을 대표해 발언에 나선 슬로베니아 대표는 결의안이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반영한다면서 지난 1년 동안 북한 인권과 관련해 어떠한 개선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Unfortunately, we have not seen any improvements in this regard in the past year.
북한이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의 접근 요청을 거부하는 등 인권 관련 유엔 메커니즘에 협력하지 않고 남북 대화나 다른 유엔 회원국과의 관여에도 긍정적인 진전이 없다는 것입니다. 슬로베니아 대표는 그러면서 결의안은 이런 우려를 반영하고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다루며 북한 정부의 모든 인권을 완전히 존중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심파라 제76차 유엔총회 미국 대표는 미국은 유럽연합이 결의안을 제안하고 북한 정권이 자행한 인권 침해와 학대에 대한 책임 추궁 증진의 중요성을 강조한 데 대해 사의를 표하며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These egregious human rights violations and abuses have been exacerbated by the DPRK's full-scale border shutdown.
파라 대표는 또 북한의 인권과 인도주의 상황은 여전히 끔찍하다며 살인, 고문, 강제 낙태, 성폭력, 차별 등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끔찍한 인권 침해를 밝힌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의 최종 보고서는 북한의 현 인권 상황을 이해하는 데 여전히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 같은 심각한 인권 침해와 유린은 북한 당국의 전면적인 국경 봉쇄, 국내 여행 제한, 인도주의 지원 물품 반입 제한 등으로 인해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 정부의 억압 행위는 국경을 넘어서고 있다면서 미국은 국제 납치와 강제 실종, 추방 등에 대한 북한의 개입을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대표는 일본인 납북자 문제를 거론하며 납치는 북한 정권에 의해 자행된 가장 심각한 인권 침해 중 하나이며 일본의 주권, 주민들의 삶과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우려 사안이라면서 이번 결의안에 납치 문제가 포함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Abduction is one of the most serious violations of human rights committed by the DPRK.
영국 대표는 이번 결의안이 북한 정권에 대해 조직적이고 만연한 인권 침해를 끝내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정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코로나 관련 제한 조치가 불필요하게 사용되지 않고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결의안이 미국과 유럽연합의 대북 적대 정책과 이중 기준의 결과물이라며 반발했습니다.
The DPRK delegation totally rejects the draft resolution on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DPRK.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해 시리아, 이란 등 북한 우방국이거나 국제사회에서 인권 유린국으로 평가받고 있는 일부 나라들도 이날 발언 기회를 얻어 특정 국가를 겨냥한 인권 결의안에 반대한다며 북한 측의 주장에 동조했습니다. 특히 중국은 관련 당사국이 북한의 자주권을 존중하고 인권 증진과 보호를 위한 북한의 노력과 성과에 대해 공평하고 객관적인 견해를 갖고 내정 간섭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북한 인권 결의안은 북한 내 인권 침해와 학대에 대해 10개 항에 걸쳐 책임 규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 당국의 백신 공동구매 배분 프로젝트인 코백스 등 관련 기구들과 협력해 코로나 백신의 시의적절한 전달과 분배 보장을 촉구하면서 북한 주민 개개인이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에서 송환되지 않은 한국전쟁 국군포로와 그 후손들이 겪는 인권 침해에 대해 처음으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유엔총회 제3위원회를 통과한 결의안은 다음 달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유엔총회 제3위원회가 채택한 북한 인권 결의안이 북한의 신종 코로나 감염증 백신 협력을 촉구한 것은 북한 당국의 초강경 비상 방역 조치에 따른 주민들의 인권 상황 악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반영한 것입니다. 북한은 그러나 일상 회복을 위한 전 세계 이른바 위드 코로나 전환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보이며 백신 확보에 여전히 소극적인 상황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총회 제3위원회가 이번에 통과시킨 북한인권결의안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공급을 위한 북한 당국의 협력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백신을 주민들에게 적시에 공급, 배포할 수 있도록 백신 공동구매와 배분을 위한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 등 관련 기구와 협력하고 이를 위해 국제단체 직원들의 진입과 물자 수송을 받아들이라고 권고한 겁니다. 이는 신종 코로나와 이로 인해 계속되는 국경 봉쇄로 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상황이 악화된 데 따른 국제사회 우려가 반영된 과거 인권 결의안에는 없던 내용입니다. 강동환 동아대 교수는 유엔이 북한 당국의 초강경 비상방역조치 장기화에 따른 주민들의 인도적 위기 상황을 지적하고 북한에게 정상국가로서의 역할에 나설 것을 압박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백신 협력을 통해서 하라는 것은 결국은 북한이 지금 봉쇄하고 있는 국경을 개방하라는 요구인 거고 또 계속 비상방역 체계를 강조하면서 2중, 3중의 철조망이라든지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백신협력이라는 국제사회의 공통적인 그 대응 방안에 북한도 동참하라라는 그런 무언의 압박으로 볼 수도 있겠죠.
탈북민 출신인 조충희 굿파머스 연구소장은 민생이 파탄 지경인데도 백신 확보에 나서지 않고 방역을 앞세워 국경 봉쇄를 장기화하는 북한 당국의 태도는 체제 안보에 급급해 주민들의 생명권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조 소장은 세계 각국이 경제 회생을 위해 자국민들에 대한 백신 접종에 적극 나서면서 방역 정책도 일상 회복을 위한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지만 북한은 여전히 확진자가 한 명도 없는 코로나 청정국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런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 국제적인 흐름에 동참을 못하고 안 하겠다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건데 그 사람들은 인민들이 제대로 먹지 못하고 병들어서 죽어가도 눈썹 하나 까딱 안 한다는 건데 인민들의 생명에 대해서 그것을 지키는 당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생명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국경 봉쇄 해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감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건 체제 유지에만 급급한다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코백스는 지난 3월 북한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90만 회분을 배정했지만 준비 절차 미비 등으로 아직까지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 지난 9월엔 코백스가 북한에 추가로 중국산 백신 297만 회분을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북한은 이 백신을 다른 나라에 재배정하도록 양보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 지구상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을 시작하지 못한 나라는 북한과 아프리카의 에리트레아 두 나라뿐입니다. 북한 매체들은 세계 각국이 위드 코로나 정책 시행 이후 감염자가 다시 증가하는 상황을 우려하는 기사들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은 16일 백신 접종에 기대를 걸면서 방역 조치를 거의 해제한 나라들이 파국적인 보건 위기에 빠져들고 있다며 세계가 대유행 전염병의 위험에서 벗어나려면 아직 멀었으며 방역 사업에서 잠시라도 긴장을 늦추는 경우 더욱 참혹한 후과가 빚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강동환 교수는 북한 당국이 이런 보도를 통해 백신 확보에 나서지 않으면서 초강경 비상방역조치로만 상황을 돌파하려는 현 정책을 주민들에게 정당화시키려는 의도라고 풀이했습니다. 김영석 전 한국통일부 차관은 유엔의 백신 협력 촉구에도 북한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현재로선 낮아 보인다며 이는 백신 접종 과정에서의 외부 물자와 인원 유입에 대한 경계심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이와 함께 위드 코로나 정책을 쓰고 있는 선진국들조차 돌파 감염으로 다시 어려움에 처한 상황을 지켜보면서 북한 당국이 자신들의 열악한 의료 인프라를 감안해 섣불리 방역 조치 완화를 염두에 두고 백신 접종에 나서기를 꺼리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백신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확진자가 늘어나는 것처럼 돌파 감염으로 이게 확산이 됐을 경우는 이제 북한의 경우는 이거는 이제 도저히 감당하기 어렵다. 그리고 이제 이거 자체가 북한 주민들에게만 국한된다면 모르겠지만 북한 지도부 특히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라든지 이런 최고 지도부에게도 영향을 준다. 그러면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북한이 쉽게 열고 나오지 못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한국 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북한은 위드 코로나로 전환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과 의료 인프라 등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그렇다고 한계에 달한 경제위기 때문에 북중 국경 봉쇄를 지속할 수도 없는 딜레마에 놓여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조 박사는 북중 간 주요 교역 통로인 신의주와 단둥 간 국경 봉쇄 완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지만 두 나라가 서로 코로나 유입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북한의 딜레마는 위드 코로나로 전환할 수 있는 준비나 계획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국경 봉쇄를 장기화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국경 봉쇄를 어쩔 수 없이 열어야 되는 상황인데 근데 문제는 북중이 서로의 코로나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중국의 이제 돌파 감염, 지금 코로나 재확산이라고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 북한도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김영석 전 차관은 북한은 과거에도 세계적인 유행병이 돌 때 비상 방역 조치를 취하면서 치료제 등의 개발로 통제가 가능해질 때 비로소 방역 조치를 푸는 행동을 보였다며 이번에도 그런 수순으로 문제를 풀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차단을 이유로 국경을 봉쇄한 지 2년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경제 등 내부 상황이 악화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국경을 봉쇄하고 있는 데 대해 전문가들은 재난 등 어려운 상황에 닥치면 북한은 외부와 더욱 차단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롬 소바주 전 유엔개발계획 평양사무소장은 북한이 22개월째 엄격한 국경 봉쇄를 이어가고 있는 것은 어려울수록 더욱 고립을 선택하며 외부 세계를 위협으로 간주하는 북한 당국의 습성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소바주 전 소장은 17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김일성 주석이 사망한 1994년을 시작으로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이 극심해지자 본격적인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이 이루어졌다며 당시 북한 당국은 흡족해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각국의 구호단체들과 유엔기구 직원들이 북한의 곳곳을 방문해 파악한 내부 상황을 외부에 전달한 것이 북한 당국이 원하는 지원 방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소바주 전 소장은 외부의 내부 실정을 알리고 싶어하지 않는 북한은 이에 따라 국제사회의 지원을 외국인의 침략과 안보 약화라는 아이디어로 재생산해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로 영향받은 내부 상황을 공개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국경 봉쇄를 당분간 이어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중앙정보국 출신 수킴 랜드연구소 연구원인 VOA에 이례적으로 긴 북한의 국경 봉쇄 조치는 전염병이 북한 지도력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은 코로나 등으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취약성을 노출하는 것이 김정은 위원장의 지도력에 대한 비판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며 더 나아가 인도주의와 정권을 둘러싼 근본적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국제사회 요구를 끌어내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내부 결속을 다지는 대신 권력이 도전에 직면할 수 있는 만큼 더욱 고립된 선택을 하고 있다고 김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2년 가까이 외부와 철저히 단절한 데 따라 경제난이 악화해도 북한 당국은 여전히 코로나 방역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북한의 취약한 의료 시스템과 특히 이번 전염병의 근원지가 국경을 맞댄 중국이고 아직 전염병이 종식되지 않은 만큼 북한 당국의 선택지는 국경 봉쇄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보건 시스템이 충분하지 않고 의약품과 의료기술이 부족한 북한의 전염병은 위협이며 엄청난 경제적 대가를 치르더라도 봉쇄 조치를 이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식량난을 인정할 만큼 내부 상황이 여의치 않은 가운데 최근 중국 단둥에 코로나 긴급주의보가 다시 내려지면서 국경 재개 움직임이 수그러든 것도 코로나 전파에 대한 북한 당국의 민감함을 보여준다고 뱁슨 고문은 말했습니다. 한편 켄고스 미국 해군 분석센터 국장은 북한 정권이 국경 봉쇄 조치를 대미협상에 앞서 주민들에 대한 통제 강화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미국 측에 많은 것을 양보하지 않고 협상을 원하는 김정은식 관여 방안 가운데 하나는 당분간 국경 봉쇄 조치를 유지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구스 국장은 김 위원장이 만약 경제가 아닌 핵 프로그램에 정권의 정당성을 두려워한다면 외부 세계와 관여할 수 없으며 주민에 대한 통제를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관여하지 않고 국경을 다시 연다면 이후 북한 사회에 대한 통제가 극도로 어려워질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구스 국장은 북한이 국경을 계속해 닫아둘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1년에 서서히 다시 문을 열겠지만 미국과의 협상 진전에 따라 재개방 속도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을 종교자유 특별 우려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주민들의 종교 자유를 허용하지 않고 오히려 탄압하고 있는 북한은 2001년 이후 21년 연속 이 조치를 받게 됐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17일 북한을 포함한 10개 나라를 종교자유 특별 우려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북한 등 10개 나라가 종교자유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이며 심각한 침해에 가담하고 묵인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외에 특별 우려국으로 지정된 나라는 미얀마와 중국, 에리트레아, 이란, 파키스탄,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으로 이 중 에리트레아를 제외한 9개 나라는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특별 우려국 목록에 올랐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미국은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옹호하겠다는 약속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전 세계 너무 많은 곳에서 우리는 정부들이 단순히 신앙에 따라 산다는 이유로 개인을 괴롭히고 체포하며 위협과 감금 또 죽이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매년 국무장관은 정부와 비국가 행위자들을 확인할 책임이 있고 종교자유 침해를 저지른 나라들은 미국의 국제종교자유법에 의거해 지정 조치를 받게 된다며 이번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북한 등 10개 나라에 대한 조치와 별도로 알제리와 코모로, 쿠바,
니카라과를 특별 감시 대상 목록에 올리고 테러 조직인 알샤바브와 보코하람, 후티 반군과 탈레반 등을 특별 우려 단체로 지정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1998년 제정된 국제종교자유법에 따라 종교자유를 조직적으로 탄압하거나 위반하는 나라를 특별 우려국으로 지정하고 있고 미국 무역법은 이를 토대로 북한에 대한 제재 조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북한은 2001년 이후 매년 특별 우려국으로 지정돼 이 조치에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국무부는 지난 5월 발표한 2020 국제종교자유보고서에서 북한이 헌법에 종교자유를 보장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주민들에게 종교자유가 없는 것은 물론 일부 주민들은 탄압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 내 수용소에 수감된 기독교인이 5만에서 7만 명, 많게는 20만 명에 이른다는 기독교 비정부기구들의 추정치를 소개하고 또 한국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정보센터가 탈북민 등을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1,411건의 종교 탄압이 북한 내에서 자행되고 종교와 관련해 126건의 살인과 94건의 실종 사건이 있었다는 점도 보고서에 담았습니다. 국무부 국제종교자유국의 대니얼 네이들 담당관은 당시 보고서 발표와 관련한 전화 브리핑에서 중국과 함께 북한을 전 세계 최악의 종교자유 침해국으로 꼽았습니다.
Without equivocation, the PRC government is among the worst abusers of religious freedom in the world.
분명하게 말하자면 중국은 전 세계 최악의 종교자유 침해국이며 또 다른 최악의 침해국은 북한이란 겁니다. 네이들 담당관은 북한과 중국 정부가 불행하게도 함께 수치의 전당에 있다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세계 최악의 기독교 박해자로 지목됐습니다. 미국의 본부를 둔 국제기독교단체 인터내셔널 크리스천 컨서는 연례보고서에서 김씨 왕조가 기독교인들을 정치적 위협으로 여겨 특별히 가혹하게 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본부를 둔 기독교 박해 감시단체 인터내셔널 크리스천 컨선 ICC는 16일 공개한 2021 올해의 박해자 보고서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세계 최악의 기독교 박해자로 꼽았습니다. 이 단체는 보고서에서 기독교를 박해하는 개인으로 김 위원장 다음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나이지리아 카두나주의 나시르 엘 루파이 주지사,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 인도 우타르 프라데시주 요기 아디티아나트 총리를 지목했습니다. 이 단체는 이밖에 최악의 기독교 박해국으로 나이지리아 등 7개 나라, 박해단체로 탈레반 등 10개 단체를 선정했습니다. 인터내셔널 크리스천 컨선의 제프 킹 대표는 17일 VOA와 전화통화에서 기독교 희생자들의 숫자, 박해 기간, 박해의 유형을 감안하면 다른 박해자들은 김정은과 견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These other guys are all worthy competitors, but they pale compared to Kim Jong-un. If you look at the numbers of victims, the length,
킹 대표는 특히 북한의 조직적인 종교 박해의 핵심에 김 위원장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With Kim Jong-un, we just thought he's the core. It's the dynasty, it's the family that the whole machine is built around.
김 씨 왕조를 중심으로 거대한 국가 조직이 구축됐으며 자국민들을 매우 가혹하게 대한다는 것입니다. 킹 대표는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이라는 거대한 수용소를 책임지고 있어 그를 세계 최악의 박해자로 꼽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김 위원장이 북한의 최고 지도자로서 자신이 이끄는 체제의 조직적인 인권 유린에 대한 도덕적, 법적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김정은의 통치 아래 수많은 북한인들이 신앙을 이유로 생명을 잃고 고문당하며 장기 강제노동을 선고받았다며 외부에 보여주기 위해 국가가 통제하는 몇몇 기관들을 제외하고는 당국은 모든 종교를 가차없이 처벌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잇따른 김 씨 왕조가 정치적 위협으로 간주하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고문하고 살해했으며 이들은 기독교인들을 특별히 가혹하게 대했다고 밝혔습니다. 기독교인으로 드러나면 3대가 종신형을 언도받는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김 위원장의 북한 정부는 가용한 모든 수단을 이용해 신앙인들을 박해한다며 특히 북한 관리들이 여성들에게 스스로 신생아를 살해하도록 만드는 등 끔찍한 행동을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신앙에 대해 이야기하고 성경을 소지하는 것은 고문, 무기징역, 처형의 근거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주민들이 국가와 수령에게만 전적으로 충성을 바치며 다른 대상에 대한 충성은 엄격하게 금지하는 체제를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은 종교를 탄압하는 주된 도구로 전국의 수용소망을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내셔널 크리스천 컨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탄압으로 기독교인들이 오직 비밀리에 신앙을 지킬 수밖에 없다며 이들은 홀로 혹은 작은 규모의 지하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수용소에서도 기독교 신앙은 존재하며 용감한 기독교인들이 사망 등 더 큰 위험을 무릅쓰고 다른 사람들에게 신앙을 나누며 복음을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내셔널 크리스천 컨서는 북한 내 종교자유 문제에 해법이 없는 것 같이 여겨지더라도 포기하는 것은 실수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동맹들은 계속해서 인권 문제에 대해 북한을 압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 북한 정권에 대한 지원을 중단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밖에 킹 대표는 국제사회가 북한에 정보를 유입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며 ICC도 라디오 방송을 통해 북한의 기독교 신앙을 전파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Through radio, we do it through partnership, but we actually have funded just gospel programming. So, you know, we know the church exists. We know
탈북민들이 운영하는 대북 라디오 매체 자유북한 방송 등과 협력해 북한에 방송을 보내고 있으며 기독교 복음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탈북민들의 증언을 통해 북한에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16일 워싱턴에서 열린 인터내셔널 크리스천 컨서의 보고서 발표 현장에서 탈북민 조진혜 씨는 자신의 기독교 신앙 경험을 나눴습니다.
When I sent back North Korea four times and I was staying in China for 10 years and when I was 10 years old I after escape from North Korea.
조 씨는 10살에 탈북해 4차례 북송되고 중국에 10년 동안 머물렀다며 13살에 선교사들을 통해 교회에 나가서 성경을 배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체포돼 중국 감옥을 거쳐 북송되고 또 유엔 난민기구를 통해 2008년 미국에 오기까지 순간순간 고비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다고 조 씨는 밝혔습니다.
For me, I'm missionary, so when the North Korea open, I want to go inside, make more than 100 church in there, and then build again.
조 씨는 자신을 기독교 선교사라고 밝히며 북한이 열리면 북한에 가서 교회를 수백 개 짓고 북한의 자유를 다시 세우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김성민 자유북한 방송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 영상 메시지를 보내 북한의 기독교 박해 실태를 증언했습니다.
이같은 반기독교적 국민 정서를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에서 기독교 신자들을 체포, 투옥, 처형하고 저들을 평양에서 추방하는 것은 옳은 행위가 되어버립니다.
한편 킹 대표는 옛 소련에서 역사적 교훈을 얻을 수 있다며 철권 통치를 해도 자유와 자기 결정권에 대한 목마름, 인간의 영혼을 부정할 수 없으며 북한과 같은 체제는 태생적으로 불안정해 한정된 시간만 유지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 정권의 정보 검열과 감시 활동을 겨냥한 미국 상원의 법안이 2022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제출됐습니다. 의회가 매년 통과시켜야 하는 국방수권법안에 포함되는 별도 법안은 연내 의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어 왔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화당 소속 로포트만 상원의원이 15일 오토원비어 북한 검열 감시 법안을 새 국방수권 법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제출했습니다. 2015년 말 북한 여행 중 억류됐다가 2017년 6월 혼수 상태로 송환된 직후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원비어의 이름을 딴 법안입니다. 이번 법안 제출에는 원비어의 고향인 오하이오주를 지역구로 든 포트너먼 의원과 민주당 셰러드 브라운 의원, 델라웨어주의 크리스 쿤스 의원이 참여했습니다. 법안은 미 정부가 북한의 억압적인 정보 환경에 대응할 전략을 마련하고 북한의 인권 탄압에 책임이 있는 자들에게 제재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출된 법안은 국방수권법안 포함 여부를 결정하는 상원 표결을 거친 뒤 이어 하원과의 조율을 거쳐야 의결 여부가 최종 확정됩니다. 다만 국방수권 법안을 의회가 매년 반드시 의결해야 하는 데다가 이 법안에 포함된 별도 법안은 일반 법안과 달리 복잡한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당파적 이견이 없는 경우 연내 의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었습니다. 실제로 원비어의 이름을 딴 미 의회의 첫 번째 법인 오토 원비어 북핵 제재 강화법은 약 2년 동안 처리에 진전이 없었지만 2020 회기연도 국방수권법에 포함돼 지난 2019년 말 법으로 제정됐습니다. 새 국방수권법안 포함이 추진되고 있는 오토원비어 북한 검열 감시법안은 지난달 말 소관상임위인 외교위를 만장일치로 통과한 바 있습니다. 이 법안이 일반적인 절차를 거쳐 처리되려면 상원 본회의 별도의 심의와 표결에 이어 하원에서도 같은 절차를 거쳐야 최종 의결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상원은 15일 새 국방수권법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했습니다. 앞서 군사위를 통과한 국방수권법안의 세부 내용과 여러 수정안에 대한 채택 여부를 결정해 본회의 표결에 붙일 상원의 최종 국방수권법안을 확정하는 단계입니다. 척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는 16일 본회의 연설에서 어제 상원이 연례 국방수권법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첫 번째 절차적 조치를 취했다며 공화당이 이 법안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데 동참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Mr. President, last night I took the first procedural step for the Senate to begin consideration of our annual national defense bill. Republicans have repeatedly
지난 7월 상원 군사위가 채택한 국방수권법안에는 한반도 관련 조항도 포함돼 있습니다. 법안은 국방부 정보 안보 담당 차관이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란 등 국가들의 악의적 활동에 대응하기 위한 전투사령부의 정보 요구 사항을 보다 효과적으로 충족하기 위한 계획을 법안 발표 90일 이내에 마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사이버사령부와 국방부 정보안보 담당 차관이 공동으로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란 등 개별 국가에 대한 구체적인 사이버 전투 전략을 법안 발효 1년 이내에 마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국가정보국장이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의 핵무기 관련 역량과 프로그램, 기반시설 정책에 관한 공개보고서를 2022년 1월 1일 전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조항도 법안에 담겼습니다. 국가정보국장은 이런 보고서를 향후 6년간 2년마다 제출해야 합니다. 이 밖에 법안은 인도태평양 역내 방위동맹과 파트너십에 대한 결의 조항에서 호주와 일본, 한국과의 동맹을 재확인하고 투자하며 현대화할 것이라며 이들 국가와의 동맹은 다른 글로벌 동맹과 파트너십과 함께 미국의 가장 큰 전략적 자산이라고 명시했습니다. 또 국방장관은 인도태평양 역내 미국의 방위동맹과 파트너십에 다시 한번 전념하고 이를 강화해야 한다며 한국과의 동맹의 경우 미한 상호방위조약과 일치하고 평화적이며 안정된 한반도라는 공동의 목표를 지지하며 동맹을 다시 한번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상원 군사위는 북한과 관련해 국방수권법안에 첨부한 설명서에서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으로 소형화된 핵탄두와 전술 핵무기, 독립적으로 여러 표적을 겨냥할 수 있는 핵을 장착하고 재진입이 가능한 미사일 발사체 개발을 적시했습니다. 또 북한은 사정거리가 다양한 고체연료 탄도미사일과 핵추진 잠수함 체계, 극초음속 부스트 활공 발사체 개발 계획도 계속 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하원의 국방수권 법안은 최근 본회의를 통과해 상원과의 조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외교 차관들이 워싱턴에서 협의회를 가졌습니다.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은 종전선언을 비롯한 다양한 사안들을 협의했다며 북한과 관련한 제재 이행과 함께 대화와 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은 17일 한국 정부가 제안한 한국전쟁 종전선언에 대한 논의가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셔먼 부장관은 이날 미한일 차관협의회 뒤 국무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종전선언과 관련한 질문에 미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확실히 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에 대한 한국, 일본 그리고 다른 동맹과 파트너와의 협의에 매우 만족한다고 대답했습니다.
On the issue around end of war statement, I'm very satisfied. The United States is very satisfied with the consultation.
셔먼 부장관은 이런 협의가 계속되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셔먼 부장관은 종전선언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직접적인 답변은 피한 채 동맹과 파트너와 논의와 조율이 계속되고 있다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I think that whenever we all consult and coordinate with each other, we always come out with a good result.
우리 모두가 서로 협의하고 조율할 때마다 우리는 언제나 각자 나라의 이익과 평화와 안보에 대한 전 세계 이익을 보장하는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한다는 설명입니다. 셔먼 부장관은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응한 대북 제재 결의 이행의 중요성도 강조하면서 거듭된 도발이 추가 제재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을 내비쳤습니다.
There is no question that Japa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ll agree that we need to stay
일본과 한국, 미국 모두는 북한이 하지 말아야 할 미사일 발사에 제재를 부과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필요성에 모두 동의하고 있으며 이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아울러 세 나라는 각각의 발사들을 살펴보고 서로 조정과 협의를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확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이들 결의들을 위반하고 우리나라들과 세계 각국에 위험을 초래하는 행동을 할 때 우리는 제재를 가하고 성명을 발표하며 다른 나라들과 함께하는 것 외에 어떤 것도 할 수 없다고 셔먼 부장관은 지적했습니다. 셔먼 부장관은 이날 기자회견 모두 발언에서 최종건 한국 외교부 제1차관,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매우 건설적인 3자 협의회를 가졌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과 관련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3국의 공동 약속을 논의했다면서 북한 문제에 대한 외교적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We also discussed our shared commitment to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s we have said publicly,
공개적으로 밝힌 것처럼 미국은 북한에 대해 적대적 의도를 품고 있지 않으며 외교와 대화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에 필수적이라고 믿고 있다는 겁니다. 셔먼 부장관은 또 한국, 일본과의 동맹이 미국과 국제사회가 직면한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핵심 축이 될 것이란 사실을 강조하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병에 대한 협력과 더불어 남중국해에서의 항행과 비행의 자유, 타이완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보전 문제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셔먼 부장관은 최종건 차관이 최근 중국을 전략적 파트너로 지칭한 데 대한 질문도 받았습니다. 앞서 최종건 차관은 15일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와 한국국제교류재단이 공동 주최한 행사에서 중국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그들은 전략적 파트너라고 대답했습니다. 셔먼 부장관은 이에 대해 우리는 물론 중국과 우리들의 관계를 포함한 여러 문제들을 논의했다면서 우리는 중국과 협력할 분야가 있고 치열하게 경쟁할 분야가 있다는데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우리의 이해관계가 갈라지고 세계 평화와 안보, 번영에 위험이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중국에 도전하게 될 분야도 있다며 내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미국, 한국, 일본이 각 나라 국민들을 위한 국제 번영과 평화, 안보를 확실히 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협력에 있어 한마음이란 점이라고 셔먼 부장관은 지적했습니다. 미한일 3국 차관협의회는 지난 7월 일본 도쿄에서 처음 열린 이후 이번이 두 번째며 다음 협의회는 내년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중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미국 의회 자문기구가 밝혔습니다. 이 기구는 또 중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북한과의 교역이 감소하자 북한과 외교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의회 초당적 자문기구인 미중경제안보검토위원회는 17일 공개한 연례보고서에서 중국 내 민간 행위자들이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자금 지원에 필요한 외화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이 보고서에서 중국 금융기관의 이런 행위는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한 이중용도 물품을 획득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핵군비통제 위스콘신 프로젝트의 발레리 린 씨 사무총장을 인용해 중국의 행위는 북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자금을 조달하는 불법 거래를 처리하는 북한 금융 네트워크를 위한 중개인과 자금을 송금하는 북한 국적자를 용인하는 것을 수반한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또 북한 노동자들이 중국에 계속 거주하며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자금을 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면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총괄하는 유엔 제재 대상 기업인 군수공업부와 연계된 북한 국정정보기술 노동자들이 중국 회사를 설립해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비자를 지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위원회는 북중 관계와 관련해 중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 이후 북한과의 교류가 감소하자 북한과의 외교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해 10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북한 노동당 창당을 축하하며 양자관계 강화를 강조하는 메시지를 보냈고 과거 미중관계에 노골적으로 강한 목소리를 냈던 전 영국대사 류사오밍을 북한 한국과의 관계를 총괄하는 한반도 사무 특별대표로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류샤오밍 특별대표 임명은 점점 더 경쟁이 치열해지는 미중 관계에서 북한과 한반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중국 지도자들의 견해가 반영된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중국은 미한동맹 진전에 대한 우려 속에서 한국과의 양자관계 강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고 위원회는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 중국과의 새로운 양자관계를 만들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연내 중국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시진핑 주석을 한국으로 초청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밝힌 점을 언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0월 발표된 미 여론조사기관 퓨 리서치 센터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의 75%는 중국에 대해 비호감을 갖고 있다며 이는 중국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력의 한계를 반영한다고 위원회는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중국이 미국, 일본, 인도, 호주의 비공식 협의체인 쿼드에 한국이 합류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중국 관영 환구 15의 영문판인 글로벌 타임스는 한국의 쿼드 참여가 이제 막 복원된 중국과 한국과의 전략적 상호 신뢰를 불가피하게 훼손하고 파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또한 최근 미국이 한국이 개발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의 사정거리 제한 협정을 종료한 건 한국의 미사일이 중국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중국의 우려를 촉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중경제안보검토위원회는 의회가 2000년 10월 설립한 초당적 자문기구로 미국과 중국의 무역 경제관계가 미국의 국가안보에 갖는 의미에 대한 보고서를 매년 의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미중경제안보검토위원회 캐롤린 바톨롬의 위원장은 17일 연례보고서 발표 화상회견에서 세계 지도력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야망은 더욱 분명해졌다고 말했습니다.
Party's ambitions for global leadership became ever clearer in this, the CCP's centennial year. Announcing its goal to provide the world with a new model of human advancement.
바톨롬의 위원장은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인 올해 중국 정부는 세계의 새로운 인류 발전의 모델을 제공한다는 목표를 발표하면서 호전성과 전투적 강압적 행동을 심화하고 강화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이런 움직임은 인도태평양 전역과 전 세계적으로 중국의 부상에 대한 우려를 고조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바톨롬의 위원장은 특히 올해 중국 공산당은 미국 그리고 기타 민주주의 국가들과의 경쟁을 점점 더 대결로 격상시키려는 의향을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위원회는 중국의 핵무기 프로그램 진전에 대해서도 강하게 우려했습니다. 바톨롬의 위원장은 중국은 앞으로 10년 안에 양적으로는 아닐지라도 질적으로 미국과 동등한 수준의 핵 보유국이 되기 위한 궤도를 밟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China is now on a trajectory to become a qualitative, if not quantitative, nuclear peer to the U.S. in the next decade.
바톨롬의 위원장은 중국의 이런 핵무기 확장은 역내 위기 상황에서 긴장을 고조하는 새로운 전략적 옵션을 중국에 제공하고 우발적인 핵 충돌과 같은 예측할 수 없는 확전의 위험을 높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 정부의 경제와 국가안보 사안의 교차로에서 수출 통제를 강화하고 미국 투자자를 보호하며 자본이 중국의 군사산업단지를 지원하지 않을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 연방법원이 대배심에 기소된 북한 조선무역은행 관계자 등 30여 명을 도망자, 즉 사실상 기소 중지자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북한 등 제3국에 머물고 있어 미국 법원 출석이 사실상 불가능한 대북 제재 위반 혐의자는 최소 46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워싱턴 DC 연방법원이 고철만 등 지난해 연방 대배심에 기소된 북한 조선무역은행 관계자 등의 사건을 재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법원 기록 시스템에 따르면 루돌프 콘트레라스 판사는 지난 10일 명령문에서 피고들이 도망자 신분인 만큼 이번 사건을 일정과 사건관리위원회로 다시 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을 담당할 판사를 배정하는 역할을 하는 일정과 사건관리위원회는 피고의 소재 파악이 불분명한 경우 사건을 다시 돌려받아 피고가 체포되거나 다시 소환될 때까지 해당 사건을 관리합니다. 따라서 이번 명령을 계기로 고철만 등 피의자들은 공식적으로 도망자 신분, 즉 기소 중지자가 됐습니다. 앞서 미 법무부는 지난해 2월 조선무역은행 은행장으로 활동하던 고철만과 김성의, 부은행장인 한웅과 리정남 등 조선무역은행 혹은 은행의 위장회사 등에 근무하던 북한인 28명과 중국인 5명을 기소한 바 있습니다. 이들은 250개 위장회사를 통해 최소 25억 달러를 거래하고 이 과정에서 미국의 금융망을 이용해 미국의 긴급경제권한법과 대북제재법, 대량살상무기확산제재법, 국제 돈세탁, 은행법 등을 위반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당시 약 30명의 북한 국적자가 대거 기소되면서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지만 동시에 상징적 조치라는 주장도 함께 제기됐습니다. 피의자들 대부분이 북한과 중국 등 미국의 사법권이 미치지 않는 곳에 머물고 있어 실제 미국으로 송환돼 재판을 받을 가능성은 전무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사건을 맡았던 담당 판사까지 빠지게 되면서 법원을 통한 이번 사건의 진전은 더욱 더디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미국 법원이 대북 제재 위반 등을 이유로 북한인 혹은 제3국적자를 기소했지만 진전 없이 장기 계류 중인 사건은 최소 7건, 용의자는 46명입니다. 이 중 조선무역은행을 제외한 북한 국적자는 북한 해커로 알려진 박진혁과 김일, 전찬혁 등 3명으로 이들은 미 연방수사국의 공식 수배자 명단에 이름이 올랐지만 아직 체포되지 않았습니다. 그 밖에 북한 국적자 리정철과 리우경은 말레이시아인 간치림과 함께 대북제재 위반과 금융사기, 자금세탁 공모 등의 혐의로 지난해 9월 미국 법원에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말레이시아에서 활동하면서 물품을 구매해 북한으로 수송했고 이 과정에서 미 달러로 결제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었습니다. 또 북한의 해킹 그룹 라자루스가 절취한 암호화폐 돈 세탁에 연루된 중국인 텐이닌과 리자동, 중국 단둥 홍샹 실업발전 마샤오홍 대표와 회사 관계자들, 그리고 싱가포르인인 탄위벤과 거기생 등도 미국 법원에 기소돼 공식적으로는 미 수사당국의 추적을 받는 피의자들입니다. 다만 수사당국이 현재 수사 중이거나 아직 법원이 공개하지 않은 사건까지 합치면 실제 미 정부가 추적 중인 용의자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들 피의자들이 미국 법원의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이 극히 드물지만 관련 사례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현재 북한 국적자인 문철명은 올해 3월 말레이시아에서 신병이 미국으로 인도돼 돈 세탁 등 혐의에 대해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3일 화상 연결 방식으로 열린 인정신문에 모습을 드러낸 문철명은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으며 다음 달 두 번째 법원 출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 지난 2015년 캄보디아에 거주하던 북한인 김성일이 미국에서 군사용 야간 투시경을 구입해 중국으로 밀반출하려던 혐의로 체포돼 미 법정에 선바했습니다. 당시 김성일은 위장 작전을 수행 중이던 미 국토안보부 소속 요원에게 접근해 야간 투시경을 구매하려 했고 이후 물건을 받기 위해 하와이로 향했다가 체포돼 3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었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북한 당국이 대외 선전 매체를 통해 최근 워싱턴으로 옮긴 대북 정보 유입 단체와 탈북민들을 쓰레기, 미국을 오물장으로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내 탈북민들은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해준 미국이 진정한 조국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미국 내 탈북민들의 반응을 들어봤습니다.
북한의 대외 선전 매체 통일신보는 이번 주 최신호에서 최근 워싱턴으로 본부를 옮긴 한국 내 대북 단체 노체인과 탈북민들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매체는 낙엽이 주는 생각이란 기명 칼럼을 통해 향방 없는 바람에 이리저리 나뒹구는 낙엽들이 미국으로 둥지를 옮긴다고 설치는 탈북자 쓰레기들을 연상시킨다며 노체인과 자유북한운동연합을 지적했습니다. 북한 15호 요독관리소 수감자 출신인 정광일 노체인 한국지부장은 최근 BOA에 문재인 정부의 대북전단금지법 압박으로 활동을 제대로 못해 워싱턴으로 본부를 옮긴 사실을 밝혔습니다. 통일신보는 탈북자들이 키워주고 내세워준 고마운 품을 배신하고 달아나 민족 내부에 불화의 씨를 뿌리고 한국 국민의 비난과 저주의 대상이 돼 미국으로 쫓겨났다며 인간 추물, 쓰레기란 막말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인간 오물, 인간 오작품을 받아들이는 미국은 쉬파리 때 모여드는 거대한 오물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광일 지부장은 15일 BOA에 이런 비난은 탈북민을 범죄자로 매도해 한국인과 국제사회에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려는 의도라며 김정은의 두려움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미국으로 옮겨가가지고 북한의 외부 정보를 유입시키는 게 두려운 거예요. 북한 주민들이 깨우쳐지는 게 그게 두려운 거예요. 반정부 세력이 키워지는 거예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발언을 하는 거지.
최근 미국 서부에서 대학을 졸업한 신의주 출신 김두현 씨도 북한 선전 매체의 보도는 탈북민들의 미국 내 인권 활동이 북한 정권에 아주 치명적이란 사실을 스스로 방증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계 최강국인 미국에서의 북한 인권 활동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김정은 정권의 실체를 더 직접적으로 알릴 수 있기 때문에 북한 지도부가 앞으로 더 비난에 열을 올릴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미국 내 탈북민들은 북한 선전 매체의 배신자, 쓰레기 주장에 헛웃음이 나온다며 오히려 측은지심이 느껴진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인권법에 근거해 미국에 정착한 탈북 난민 220명 가운데 지난 2006년 처음으로 입국해 현재 해산물 사업을 하는 데보라 씨는 북한 당국을 향해 무엇이 진정한 조국의 의미인지 반문해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에 계신 간부 동지들가 여기 와서 지금 15년 살았는데 자유의 나라, 제대로 기본적인 인권이 갖춰진 이 나라에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북에서 뭐 100만 장자면 뭐 저기 하늘나라 얘기인데 저는 여기서 15년 만에 비슷하게 이뤄냈고요. 그래서 되게 진짜 여기 미국 사람 어깨를 당당히 겨루면서 인간의 기본적인 이런 인권의 권리를 노리면서 자유로 가족 다 여기 혼자 혀를 단심을 와서 단란한 가족을 이루고 애기들 다 잘 키우고 있고 되게 막 진짜 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썩어빠진 자본주의 사회에서 진짜로.
가족과 함께 미국 중서부에 7년 전 정착한 김마태 씨도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면서 북한 간부들에게 누가 과연 죄인인지 따져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받는 얘기면 왜 탈북을 했으며 살기가 좀 안 되기 때문에 나왔지. 자식한테만은 그런 나라를 나라에서 살지 못하게 해주려고 전 필사적으로 나왔습니다. 저한테 수백만 달러, 천만 달러를 들여가지고 핵무기를 만들고 김일성의 궁전을 만드는 건 제가 아니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싼 가격이 옥수수 죽도 못 먹여서 사람들을 내보낸 거는 제가 아닌지 과연.
미국 중서부에서 꽃 도매업을 하는 글로리아 씨는 그냥 태어난 곳과 인간다운 삶을 사는 곳은 차원이 매우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란 나라 자체가 저한테는 그냥 조국이죠. 너무 감사한 나라. 미국에서는 인간으로서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삶을 허락해줬다면은 북한에서는 키워준 이유가 각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느라고 그걸 허락 가운데서 뭐 매개준 게 아니라 자기네 김일성의 오직 러야 패밀리만 지키기 위해서 백성들이 필요하니까 거기에 필요성에 의해서 그냥 죽지 않은 것만큼 그냥 목숨만 살 이렇게 연명하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죠. 차원이 다르죠. 북한은 그냥 태어난 거고 미국은 인간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고 여기는.
글로리아 씨는 외부 정보 영향으로 북한 매체 기자들도 현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공포 정치 때문에 이런 글을 쓸 수밖에 없는 북한 기자들에게 연민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10년 100번째 난민으로 미국에 입국한 앤드루 조 씨는 자신들을 대신해 북한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정보를 보내는 단체들이 고맙다며 슬픈 현실이지만 오물장은 북한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아니라 북한이 오물장이죠. 미국은 정말 기회의 땅이고 정말 일한 것만큼 자기 노력하는 것만큼 아버지로서 가족을 돌보고 정말 마음껏 자유를 누리면서 자유민주주의가 가장 잘 실현된 게 이제 미국이 아닙니까? 그 북한 전 인민이 이 자유의 맛을 안다면 아마 2,500만 전 국민이 아마 배신자로 생각하는 것이 맞겠죠.
노체인의 정광일 지부장은 북한 선전 매체의 탈북민 비난은 결국 자충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북한 정권이 지금 자충수로 드는 거예요. 오히려 누워서 침뱉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럴수록 자기 정체를 폭로시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절대로 조국 배반자가 아니죠. 제대로 키워둬야지 노예처럼 부리고 그럼 이제 와서 조국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게 조국이 아니에요.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앞서 BOA에 한국과 미국, 다른 곳에 사는 탈북민 커뮤니티와 적극 관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인권에 대한 존중을 개선하도록 탈북민들의 목소리를 확대하고 북한 안팎으로 또 내부에서의 자유로운 정보 흐름을 촉진하며 인권 침해와 학대 책임자들에 대한 책임 추궁에 계속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김영권입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 투데이 1부를 마치겠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이란은 5개월에 걸친 회담 중단 뒤에 핵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오는 11월 29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모든 당사국이 참여하는 7차 협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협상은 이란과 미국이 이란 핵합의로 복귀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미국과 유럽의 동맹국들은 최근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과 독일이 참여한 자리에서 이란에 대해 주어진 기회를 잡고 원칙에 입각해 협상을 빨리 타결하자고 촉구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총리, 그리고 영국 보리스 존슨 총리도 한 목소리로 그것은 아무에게도 이익이 안 되는 위험한 사태 악화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4개국 지도자들은 이란이 핵 문제와 관련 도발적인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 중대하고 커지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란의 도발적인 행동에는 우라늄을 농축하고 또 금속 우라늄을 만들며 국제원자력기구와의 협력과 투명성을 줄이는 것이 포함됩니다. 그러면서 미국을 비롯한 4개국은 이란의 핵무기 개발 또는 보유를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무부의 네드 프라이스